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전 세계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마하나임 음악원 그 건물 안에 구석구석 다 이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대학을 처음 매입했을 때 그 이제 미국에서 대전도 집회를 하면서 오후 시간에 그곳에서 그 체육관에서 강당에서 우리가 헌당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사역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갔었는데 그리고 난 이후로 그 음악원에 갈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곳에 행사를 치르면서 구석구석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처음 저희들이 그 마하나임 대학을 매입해서 헌당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앞으로 이 마하나임 대학을 통해서 미국의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할 거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미국에 유명한 신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들을 배출해내고 있지만 실제 유명한 신학 박사들은 결국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년 전에 한국에서 감리교 재단에서 독일의 한 신학자를 초청해서 이제 그 사람이 성경 밖에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 기독교계에서 그 누구도 반발한 사람이 없었죠. 그리고 감리교 재단에서 한 교수가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길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역시 그냥 큰 무리 없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 그대로 역사하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세계 기독교 지도자 대회를 마하나의 음악원에서 갖게 됐는데 900석 되는 강당에 한 700명 넘게 전 세계에서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목사님이 시간시간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이 되고 또 그들에게 들려지는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세계를 그들이 듣고 있는 거죠. 하나같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서 죄를 씻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내가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모두가 죄에서 행위에서 매여서 율법에 매인 신앙, 법에 매인 신앙, 또 행위에 매인 신앙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은 구원은 내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 대학을 매입할 때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할 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전 세계 목회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정말 이 성경이 사실이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시간시간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했는지 말씀 중간중간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롭습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주님 우리 온전케 하셨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선포될 때마다 그 목회자들이 일제히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박수를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번 말씀 잘 전했습니다 하고 박수를 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다.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면 박수로 모두가 화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온전케 했습니다.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외칠 때마다 그분들이 환호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마음에 복음이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는 거죠. 이제 복음으로 전 세계는 하나다.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목사님이 피지에 다녀오시면서 피지에 가셔가지고 3개국 정상을 만났죠. 피지 총리를 만나고 키리바시 대통령을 만나고 그리고 솔로몬 군도 총리를 만나. 그 솔로몬 군도 총리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는데 그래 기뻐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솔로몬 군도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90% 이상이 정치 목사들입니다. 목사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목사님 같은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셔야 합니다. 피지에 80만 인구가 사는데 감리교 총재되는 분이 목사님을 만났어요. 작년에 우리가 이제 그 교회가 알려지면서 한국 감리교 선교사가 아, 그 교회 이단이다, 이 이야기를 이분들이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이야기만 우리가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정탐꾼을 두 사람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두 사람 보내가지고 작년 월드캠프를 참석을 했는데, 우리가 월드캠프만 치르는 게 아니라 세계 기독교 지도자 세미나도 치르잖아요. 그곳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좋은 단체가 없는데, 이렇게 크고 규모도 크고 학생들이 변화받는 모습이, 변화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이고 정확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이렇게 좋은 단체를 그 사람들이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서 우리 선교에 대해서 알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 목사님 가셨을 때 그 감리교 총재되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자마자 또 뭐 하시죠? 복음 전하시잖아요. 만나자마자 복음을 딱 전했는데 이분이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구원 받으시고 첫 마디가, 우리 감리교 인구가 30만입니다. 이제 그들은 조금씩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없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감리교 지도부에서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거냐, 대안이 뭐냐,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대안이 없죠. 이 총재께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 구원을 받고 나더니, 목사님, 우리 감리교의 성도들이 마음의 의문을 가지고 답답해하고 있는 그 문제가 이제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목사님이 내게 전해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손을 잡고 일하기로 했다는 거죠. 전 세계는 이제 나라마다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엇에 기가를 느끼느냐 하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말씀이 없는 기간이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인도자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들이 방황하고 이제 어둠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번에 에티오피아에 목사님이 가셔서 어제 저녁에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그곳에 가서 교육부하고 MOU 체결을 하고 청소년부하고 MOU 체결을 하고, 그리고 어느 대학에 가서 오전에 3,000명, 오후에 2,000명 마인드 강연, 5,000명 마인드 강연을 하고, 교육부와 MOU 체결이 되면서 우리가 앞으로 에티오피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유치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마인드 교육을 우리가 총괄하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이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대통령을 만나실 때 대통령 각하 우리가 청소년 교육을 하겠습니다. 지도자 교육을 하겠습니다. 10년만 이 나라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 10년만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10년 뒤에는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전수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마인드 교육을 우리가 맡는다. 그러면 앞으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IYF가 그 나라 청소년들을 선도한 나라하고 IYF 없이 자체적으로 청소년들을 선도하면서 정말 10년 세월을 보내온 나라들하고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야, 우리는 청소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저기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청소년 교육이 잘 돼 있지? 이유는 간단하지요. IYF가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변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전 세계가 IYF가 펼치는 마인드 교육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리고 마인드 교육하면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조금 전에 간증하는 우리 자매의 간증 들었잖아요. 그냥 마인드 교육 강연 한번 참석하고 갔는데 그들 마음이 100% 열려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16장을 잠시 읽어봤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마게노냐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곳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서 막 손짓하는 이야기. 그래서 정말 어둠 속에 고통 속에 길이 없어서 방황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죠. 마하나임 음악원에서 한 주간 동안 목사님 말씀이 선포되면서 이제 세계는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야, 저희들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비행기 타고 왔다고 얼마나 프로그램을 빡시게 돌리는지. 그리고 해외에서 오신 목사님도 1주차부터 하여튼 조금도 쉴 틈 없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6시까지 6시 전에 도착해가지고 새벽에 이제 복음반 듣고 아침에 이제 9시부터 10시 반까지 아카데미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전 B씨가 말씀 듣고 점심 먹고 2시 반까지 개인 상담하는 시간. 목회자들을 한국 선교사님들 그리고 사역자들이 가서 한 분 한 분 통역을 다 붙여가지고요 개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2시 반까지 개인 상담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번씩 만나면 다 변하잖아요. 그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받은 분도 있고 아 죄는 없구나 그런데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또 여전히 지켜야 된다는 말씀 생각 속에 있는데 교제하면서 하나하나 선이 그어지면서 너무 분명해지고 정확해지는 거죠. 미국에 이민 와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쿠바에서 오신 목사님이더라고요. 쿠바는 우리 교회가 없잖아요. 이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는데 경인교절하니까 더 분명해진다 그러는 거죠. 쿠바에 가서 집회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기들 교회에 와서 집회해달라 그러고 자기들 교회에 와서 집회하고 나면 쿠바에 아는 사람들 많으니까 이야기해가지고 그곳에 집회 준비할 테니까 그곳에 와서 집회해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는 나라에 야, 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발판이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들고 미국의 목회자들은 이제 뉴욕시가 있고 그 주변에 뉴욕주가 있는데 거기에는 교회라는 교회는 전부 다 찾아갔다 하더라고요. 한 군데도 빠짐없이 그들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목사님들이 막 성경적인 이론이나 지식보다도 하나님이 목사님이 박목사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병에서 낫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면 그대로 고개를 숙인다. 처음 찾아갔을 때는 이 사람들 왜 왔지? 그러면서 다리 꼬고 딱 의자 지대고 앉아가지고 무슨 일로 왔죠? 하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아온 간증을 쭉 시작하면 이분들이 어느새 자세가 달라져가지고 아, 이 목사님 아, 이 박옥순 목사님 아니냐고 그렇다고 어떻게 박옥순 목사님 아십니까? 이분 전에 메디슨 스퀘어 가던 그 집회 말씀 전한 목사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죠? 내가 그때 그 집회 참석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제 그 집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교회로 연결된 건 아닌데 다녀보니까 그 메디슨 스퀘어 가던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목사님을 마음으로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죠. 미국의 목회자들은 믿음으로 사람 딱 간증하면 그냥 다 마음을 연다. 가서 설교를 한 게 아니고요. 박 목사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 마음 다 열고 단기 선교사들 데리고 가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를 입어가지고 여기 단기 선교사를 왔습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을 갖는다는 우리가 그렇게 청소년들을 전도하려고 이끌어보려고 해도 길이 없었는데 도대체 당신들은 어떻게 이 청년들을 이끌어가길래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청년들이 정말 귀한 모습을 하고 있느냐. 목회자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그분들이 마음을 다 열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 대회에 참석을 해서 이분들이 대부분 마음을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냥 우리를 만나서 마음 딱 열리는 순간부터 언제든지 와서 말씀 전해달라 한대. 언제든지 와서. 제가 맨하탄으로 이제 민박을 가게 돼서 2주차에 어떤 곳은요 버스로 15시간을 타고 가야 되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22시간 타고 가는데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나이 든 목사님이 넌 어디 갔나 그러시더라고. 저 맨하탄에 이야
나 15시간 갔다 왔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제가 맨하탄에 이제 결정이 돼서 갔더니 우리 송충환 목사가 거기 있는데, 야, 하나님이 희한하게 이렇게 일을 하시네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성경 저 인물 반을 맡았어요. 근데 이제 오전에 아카데미를 하는데 믿음반이 있고요, 뭐 여러 파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인기 있는 반은 믿음반이에요. 믿음반에는 미어 터지고, 제가 이제 성경 인물반을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딱 맞게 이제 필요한 사람, 합당한 사람들이 보내줘서 시간을 가졌는데, 셋째 날 요셉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여자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울더라고요. 요셉의 생애를 쭉 풀어가는데. 그러면서 참 교제가 좋았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이제 마지막 다윗에 관한 다윗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도 오셨어요. 이 목사님 교회에서 민박 기간에 저녁으로 3일간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 알고 보니까 제가 맡은 성경 인물반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 요셉의 생애 말씀을 들으면서 매 시간 복음을 풀어서 전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공교롭게도 그날 이분이 성경 인물반에 어떻게 오게 됐느냐 물으니까 이분들은 그 교회에서 마하나임 음악원까지 이제 아침에 왔다가 저녁 말씀 마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날 왔는데, 셋째 날 왔는데 아카데미 시간이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디를 갈까 쳐다보는데 성경 인물반이 자기 마음에 쏙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반에 와서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주일날 저녁에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연락이 많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은 많이 안 왔다 하더라고요. 그 우리 식구가 더 많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누가 앉아있냐면은 목사님 부부, 그 남편 되신 분도 목사님이고, 그리고 젊은 부인하고 딸아이가 앉아있는데 인사를 했더니 자기 부목사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딸, 이렇게 네 명이 그날 왔어요.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다 맡긴대요. 알아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죠. 어떤 데는 갔더니 예배 드리는데 말씀만 전해줄 수 있느냐 하고 갔더니 두 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하는데 말씀 시간 되기까지 기다리느라고 지루해가지고 애먹었다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사실 연결됐느냐면 맨하탄에서 좀 떨어진 곳에 브루클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홍보하러 갔는데 그 교회에 어떤 분이 TV 수리를 하러 왔더라는 거죠. TV 수리를 하는데 테스트를 하는데 그라샤스 합창단 노래를 거기에 딱 띄우더라는 거죠. 그래 홍보를 간 전도사님 깜짝 놀래가 아니 이 그라샤스 합창단 이건 어떻게 아시느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기는 자메이카에서 태어나서 자랐다. 그래서 자메이카 사람인데 자메이카에 있는 우리 교회 연결이 돼서 구원받은 형제래요. 구원받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교회를 떠나게 됐고 이미 와서 이제 지금 사는 그 목사님하고 재혼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자기도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하고 끊어져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분이 미국에는 작은 교회들 목사님들은 대부분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낮에 이분들 만나기 쉽지 않다는데 하여튼 그 이제 목사님이 연결이 되면서 그 부인되는 목사님도 이제 연결이 돼서 그 대회를 참석을 했던 거죠. 저들이 그날 저녁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야, 이분들은요 목사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냥 우리 교회 자매를 만나는 것 같아요. 그 부목사님도 너무 말씀을 달게 듣고 마치고 났는데 인사를 나누는데 그냥 부인자매 한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것 같고요. 그냥 그 교회 목사님도 예? 남편 되시는 목사님도 그냥 이웃집 아저씨 같아요. 권위도 없고 그냥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대로 인정하고 딱 끊고 마음을 이렇게 열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는 거죠. 야, 이분들 만나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더 있고 싶던데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또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 보고 싶어 왔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이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놨더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밭도 하나님이 준비해놨고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맨하탄에는 실제 거기 현지 교회 목회자들이 대부분 많고 해외에서 오신 목사님 몇 분 안 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남미에서 오신 목사님 이제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또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주일날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뜨겁고 인도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 이제 며칠 지나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민박이 끝나지 않았는데 아 그냥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시라고 해서 전 개인적으로 만나면 좋겠다 아 그랬더니요 저희들은 생활하는 게 뭐 바닥에 카페트 하나 깔고 잠자는 거 쉽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분들은 매트리스 하나 바닥에 깔고 자는 게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서 그래도 여러 산하의 교회를 딱 건네 두고 있는 이 굵직한 목사님인데 이렇게 허름한 복장으로 와 있으니까 겉보기에는 별로 이제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자기가 다 참을 수 있고 다 그냥 지날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너무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막 폭발을 막 고함을 막 치는데 방법이 없죠. 제일 좋은 교제는 들어주는 거죠. 자기 딴에 좀 불편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딴에. 근데 다 토해져 나오고 나니까 뭐 다 토하고 나면 더 토할 게 없어서 감정이 사그라들잖아요. 저는 이제 사역자 모임을 갖고 목사님 한 분을 붙여가지고 개인 상담을 하게 했는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받게 됐는지 간증을 쭉 하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조용해지더라.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간증을 다 끝내고는 목사님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목사님 마음에 죄가 없습니까? 이 질문을 했는데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죠? 있다 없다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냥 대답하면 되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말을 못하고 식은땀을 막 줄줄줄줄 흘리는데 비오듯이 땀이 쏟아지고 있더라 하면서 그 나중에 내가 구원 안 받았습니다. 제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그 시인 한번 하고 나니까 복이 오죠. 그죠? 아주 쉬워요. 그 마음 하나 꺾기까지가 과정이 어렵지.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있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이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내 생각에는 저가 내 상처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쳐줄까 하였도다. 사람이 왜 못 내려가는지 알아요? 내가 볼 때 더 낫게 여겨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말씀보다 내 방법이 나아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선해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못 내려놓잖아요. 이분이 제가 죄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죄 없다는 게 맞네요. 그러면 내가 의인인 게 사실이네요. 여러분, 내가 의롭다는 그 말 쉽게 못해요. 그죠? 목사라도 그 말 쉽게 못해요. 정확한 복음이 들려지기 전에는 능력이 안 되면 절대 그 입으로 내가 의롭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절대 양심이 허락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우리가 가진 복음,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이 복음의 말씀 얼마나 위대한지 압니까? 이런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목사님 한 분이, 야,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위대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나타날 때 어떤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타납니까? 어떤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타납니까?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여기 크라샤스 음악학교 중학교 1학년 들어온 학생들 보면 얘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가 잘 헷갈려요. 너무 어리게 보여가지고. 근데 이제 한 1년 지나면 막 이제 어른스러워질 거예요. 근데 이런 어린 아이들이 복음을 전해도 복음의 능력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이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말씀은 씨앗이 돼서 누구의 마음의 밭에 심겨지기만 하면 싹이 트이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돼 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위대한 전도자로 여러분은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의 마음에, 야, 내가 이 시대의 빛이야, 내가 이 시대의 참된 전도자야,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가진 위대한 전도자로 내가 탄생했어, 이렇게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에이, 목사님이나 그렇지.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 주가는 복음이 없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복음을 가진 복음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왜 즐겁지 않은지 아세요? 복음을 전해봐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이야기해봐요. 입을 열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해봐요. 입을 열어서 정말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여러분 행복함을 느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닫고 살죠. 내가 한 주간을 살면서 입을 열어서 언제 주님을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 내가 입을 열어서 나를 이끄신 주님을 간증해 본 적이 있나? 내 안에 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 생각해 보면 일주일 동안 아예 주님하고 담 쌓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내 안에 임하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줄 압니까?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 되신 주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이 가치가 없어 보이니까, 그 주님을 무능하게 여기니까, 그 주님을 가볍게 여겨 가치 없이 여기니까 여러분 생각이 옳고 여러분의 마음이 옳고 여러분 자신이 더 크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 나 같은 인간이 뭔데, 내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 마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러분 주님 앞에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에 불과하고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를 구원으로 이끄신 이 복음, 내게 들려진 이 복음이 나를 새 생명을 얻게 했고 나를 죄악에서 거듭나게 했고 다시 태어나게 했는데 이 복음이 또 다른 심령을 구원하시겠구나, 이 복음이 전해지면 저 사람이 생명을 얻겠구나, 소망을 갖겠구나, 우리가 잠잠하고 있어서 그렇더라고. 맨하탄 교회를 보니까, 아 여러분 박 목사님이 할렘가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그 할렘가에 있는 교회더라고요. 맨하탄 교회가 4층 건물을 세를 얻어가지고 4층 전체를 다 사용을 하는데 청년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단기들이 그곳에 가서 같이 생활하는데 잘 지내더라고요.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매들 그 합창단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이야 모르겠어요. 우리 합창단하고 거기 합창단하고 노래를 한번 서로 누가 더 잘 부르나 시험을 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매들은 피아노 반주 없이 해. 피아노 있는데도 목사님이 피아노 반주 해가지고 노래를 좀 부르라고 그래도 안 한대요. 악보 볼 줄은 몰라가지고. 근데 하여튼 악보는 들고 나와서 불러요. 근데 콩나물 그건 없어요. 오선지가 아니야 그게. 그냥 가사만 적어가지고 나와서 부르는 거예요. 야, 한 자매가요 음을 딱 맞춰줘요. 시작 딱 부르는데 이야 정말 잘 부르더라고.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내가 초청을 했어요. 우리 한박교회 오라고. 한박교회 오면 밥 먹여주고 재워주겠다. 꼭 한박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무대 크니까 거기에서 한번 불러보라고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 온닥하더라고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그 연결된 목사님 집회 가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마치고 목사님 한국에 오십시오, 한국에 오시면 우리 집에 한번 내가 모시겠다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한국 가는데 얼마 드냐고 묻더라고요. 한 120만원 정도 들 겁니다. 회비 있느냐고. 한 300달러 회비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1500달러 있으면 되겠네요 하더라고요. 그럼 된다 했더니 아 그러면 은원에서 한번 가도록 해야겠다. 형제 남매들이 50명 60명 된대요. 5,60명 되는 형제 자매들이 한 달 월세 그리고 교회 운영하는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17,000불 15,000불 월세가 나가는데 매달 5,60명 되는 형제자매들이 기도하면서 그걸 다 감당하고 있더라. 생각해 봤어요. 17,000불이면 하나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5,60명 형제자매들이 2,000만 원 되는 매달 들어가는 물질을 기도하면서 감당하고 있더라는 근데 우리 교회는 400명이 넘는데 매달 연보가 2,000만 원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 얘기 들으니까 부끄러워지더라고. 야, 이분들 정말 위대하다. 400명이 감당하지 못하는 물질을 400명이 한국에 우리 교회 400명이 조금 넘는 형제 자매들이 간신히 한 달 물질을 감당하니 실제 우리 교회 3천만 원이 물질이 있어야 한 달이 돌아간다는데 그걸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이 형제 자매들이 2천만 원 물질을 매달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이거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니구나. 결국 마음에 있는 거구나. 한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다녀왔는데 세탁소를 운영하는 형제님 가게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엄청 춥더래요. 여러분 뉴욕 정말 추웠어요. 밖에 나가면 바람이 얼마나 센지 그냥 얼굴 내미고 그냥 한 몇 번 걸으면 금세 감기가 될 정도로 있잖아요. 매섭게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창문도 제대로 이렇게 설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찬바람이 싱싱 부는데 그 안에서 성경공부 하는데 달달 떨면서 성경공부 했다가 가게인데 세탁소. 근데 이 형제 자매, 이 자매님, 형제님 부부가 그런 추운 세탁소 안에서 바로 종일을 하면 불평하나라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기를 세계 기독교 지도자 대회에 선교비를 500불 얼마 전에 드렸는데 드리고 며칠 지나서 강도가 들어가지고 이틀 동안 일한 거 2,300불을 그냥 잃어버렸다 하더라. 근데 이들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원망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며칠 전에 그 물질을 드리지 않았더라면 결국 강도에게 다 빼앗겼을 텐데 하나님이 정말 그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이끌어주신 것에 그렇게 감사해야 하더라는 거지. 그리고 목사님이 다녀와서 너무 그 형제님 부부가 그렇게 좀 따뜻하게 세탁소를 해놓고 좀 영업을 할 수 있는데도 전혀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사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야, 그 5,60명 되는 형제 자매들이 그런 물질을 감당하는데 400명 성도라면 마음만 정하면 우리가 전 세계를 믿음으로 다 얻고도 충분한데 목사님은 전 세계 영혼을 얻고자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서 같은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야, 우리가 전 세계를 얻는데 부족함이 없겠다. 아멘.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게 전혀 문제 안 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크시고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복음이 있어서 이 복음이 능력이 돼서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마음에 유익하게 여기는 거 해로 여기는 사람 별로 없죠 그죠? 아이고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나에게 여러분 이사를 가다 보면 버려야 될 게 있는데 이걸 버릴까 말까 갈등하는 게 많죠. 그러면 싸가지고 가죠. 그죠? 싸가지고 가서 몇 년 가지고 있다가 살아보면 거의 안 쓰는데도 미련이 이거 참 아까워서 버리지 못해가지고 싸놓는 경우도 많아요. 보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 이것도 해 되는 거야. 이것도 나에게 해가 되는 거야. 이거 나에게 유익한 거, 이것도 나에게 해가 되는 거야. 나에게 있는 모든 건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거야.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마음에 선을 긋더라는 거지.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아멘. 예. 누구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내게는 모든 것 다 해된 겁니다. 이거 헛된 겁니다. 이건 무익한 겁니다. 나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바울의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하더라고요. 자,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자, 구원을 받으셨죠? 성령을 받았죠? 듣고 믿음으로 된 겁니까? 율법으로 된 겁니까? 듣고 믿음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행위로 된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건 은혜로 됐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 믿기만 하면 되도록 이뤄놓은 세계다. 너무 쉬워서 문제죠, 그죠? 사람들이 못 믿겠대요. 왜요? 너무 쉬워서요. 쉽기는 예수님이 일어났으니까 쉽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눈보다 희게 씻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누가 깨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앙도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담당하시고 주님 의롭다면 예 의롭습니다. 주님 거룩하다면 예 거룩합니다. 주님 온전케 하셨다면 예 저도 온전합니다. 그냥 마음만 합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서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행위에 매이가고 나를 바라보게 하지만 여러분, 나를 바라볼 때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의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는데 의인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박국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박국 2장
호세아, 요엘, 아모스, 미가나움, 하박국 이렇게 됩니다. 하박국 2장 4절 1302페이지입니다. 자,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볼 때 내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살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배당의 빈자리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속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가시고 야 이제 우리 교회 안에 형제님들 마음을 일으켜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나님 형제자매들이 마음을 일으키시고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는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그러면 정말 구원받은 간증이 끊이지 않고 교회 안에 더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겠구나. 제가 부인에 교제를 좀 해야 되겠다. 부인에 그래서 조를 한번 짜보라 그랬어요. 교제 조를 이렇게 짜보라 그랬더니 명단을 가져왔는데 직장 다니는 부인들이 더 많아요. 이 어찌된 일인가. 제가 수성 예배당을 짓는데 예배당 짓고 나서 낮에 정상적인 부인회가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왜 그래요? 예배당 짓고 나서 부인 자매들이 직장 다니는 자매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제가 부인 자매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예배당 공사 마치고 직장 갈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예배당 지으면서 하나님 역사를 봤는데 그 하나님 믿고 살면 되지. 예배당 지으면서 하나님 역사를 봤으면서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느냐. 남편들 돈 많이 벌어오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자매들 직장 안 다녀도 되잖아요. 그 좋은 방법 있는데 기도 안 하고 자기가 몸으로 때우려고 살려요. 그리고 왜 우리 교회에 자매들이 직장을 많이 다니는지 분석을 해보니까 다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부분은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어떻게 한평생 아이 교육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직장에 매이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음악학교가 여기 있으니까 음악학교를 아이들을 다 보내서 그런가. 아, 보내는 거 전 찬성이에요. 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믿음으로 사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도 믿음으로 하고 이 아이들이 그냥 음악 공부를 하는데 너들이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믿음을 가르쳐야 하는 거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다니는 자매님들이 직장에 가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이들 교육을 위한 그냥 방안으로 그냥 직장만 다닐 뿐이지 하나님이 이 일로 나를 직장을 다니게 하셨다면 이곳에서 구원받은 심령이 있겠다.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야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여기 빈자리에 가득 차서 이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가득가득할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복음 전도자로 삼으셨는데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곳을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건데 직장만 다닌다면 아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뭘 하든 좋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든 믿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으니까 사업을 해도 믿음을 하고 직장을 해도 믿음을 하고 아이들 교육을 해도 믿음으로 교육을 하고요. 예, 복음 전하는데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디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을 여십시오. 그리고 발을 내딛으십시오. 발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입을 열 때마다 여러분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날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들 마음이 복음을 향해 일어나서 정말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 매주 교회 안에 새로운 심령들이 10명 이상은 이곳에 와야 이게 정상적으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거다. 400명 되는 형제 자매들이 주일날 10명, 20명, 30명, 40명, 10%는 새로운 사람들이 연결이 돼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 복음이 전해지고 역사가 일어나야 그건 정말 교회가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다.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왔다. 근데 이미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다 죽어 있는 거나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 마음이 막 일어나니까 복음 전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예?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면 그리고 복음을 향해 달려나가면 교회와 함께하면 마음이 살아나고 소망스럽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해서 그 마음에 주님이 가득해지니까 입을 열어서 누구를 만나는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생소듯 일어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바꾸어 가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그렇게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성경 한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내 생각 버리고 내 방법 버리고 이 귀한 복음 앞에 여러분의 생애를 온전히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면 나이 드신 분들이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는데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일지 모르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떳듯이 당당하게 서겠다 그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할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영생을 주셨는데 이 땅에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잖아요. 예수님 한 분 나와 함께 계시면 저는 하나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으로 살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살면 부부싸움 할 일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멀어졌을 때 부부싸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어졌을 때 다툼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져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살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